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네츠크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에서 도네츠크 지역의 상황이 특별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적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점령군에게 돈바스가 여전히 최우선 목표인 만큼 이것이 현재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돈바스의 루안시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한 데 이어 서서히 도네츠크 지역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등 지역에서는 현재 러시아와의 합병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자국군대를 주둔시킨 상태로 합병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은 핵 공갈의 시대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어스 사무총장은 어제 국제 핵무기 전면 철폐의 날을 맞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핵무력을 과시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떤 나라든 핵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은 인도주의적 아마겟돈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어 모든 나라가 긴장을 완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대화와 외교, 협상 수단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민간 부분 안보를 위한 4억 5,750만 달러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우크라이나 법집행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역량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4억 5,750만 달러의 민간 보안 지원을 추가로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6억 4,500만 달러가 넘는 지원을 약속했고 이 지원은 우크라이나 법집행기관과 형사사법 파트너에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인 보호 장비와 의료용품, 장갑차를 제공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과 그들의 수호자들의 희생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지원 중 일부는 러시아군이 자행한 잔혹행위를 기록하고 조사, 기소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민주적이고 독립적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과 한국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나흘 만에 이뤄지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DMZ 방문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DMZ 방문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의 힘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둘러본 이후 미군 지휘관들로부터 작전 브리핑을 받고 미한 양국 군인들의 희생을 애도하는 한편 한국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란 정부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20대 여성의 죽음에 항의하는 이란 내 시위를 미국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란의 안정과 안보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강경한 시위 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 국가안보국의 비밀 감시 활동에 대해 폭로한 전직 미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 씨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스노든 씨의 이름은 어제 외국인 72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푸틴 대통령의 포고문에 포함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 뷰이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어떤 도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어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양자회담에서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이 그동안 핵개발에 쓴 전체 비용이 최대 16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력 강화 때문에 주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글피 금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북한의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26도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어떤 도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어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타이완과 한국 모두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의 도발 양상에 대해 말해왔으며 북한이 경고 없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ve spoken of North Korea's pattern of provocations in recent months. We've warned repeatedly that North Korea.
이어 우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 단거리 시스템도 시험하는 것을 봤다며 이러한 도발 중 어떤 것도 우리의 조약 동맹인 한국,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바꾸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방문 중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조약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6일 일본에 도착한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29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영내 동맹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대화와 외교에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made clear together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that we are prepared for meaningful dialogue, meaningful.
또한 대화와 외교 제안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추가 도발에 부딪혔을 뿐이라며 북한은 도발의 시기와 관여의 시기를 거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도발의 시기에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조약 동맹의 방위와 억지력 강화를 위해 조약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고 북한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된 상황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분쟁 상황에 한국도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한국 파트너와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We have an ironclad alliance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It is an alliance that is built.
그러면서 이 동맹은 인도태평양 내 공동 이익뿐 아니라 공동 가치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타이완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타이완 국민들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한국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역내 다른 동맹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도쿄에서 만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양측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26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의 일본 도착 전날인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공동의 안보 우려를 고려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이점을 강조했으며 긴밀한 한일 양국 관계를 향한 진전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며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굳건한 일본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타이완 해협에서 최근 이뤄지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도발에 대해 논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미일 동맹은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것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allianc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s a cornerstone of what we believe is integral to.
이어 우리는 그것이 미국인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도 최선의 이익이며 일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기 때문에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측 조문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정부가 넉 달여 만에 재개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런 발사가 영내와 국제안보를 위협한다며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영국이 113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지난 2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인 독일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어기고 영내와 국제 안보를 무모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종식을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독일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도 26일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발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가장 최근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25일 오전 6시 53분께 북한이 평양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이후 113일 만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군이 요격에 좀 애를 먹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저고도 비행에 조종 능력까지 갖춘 신형 미사일인 만큼 다층 방어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승엽 기자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은 26일 VOA에 북한이 전날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KN-23에 대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이 효과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 appears to be a pretty effective short-range
물론 요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KN-23 미사일은 기동 능력을 갖추고 적어도 비행을 하므로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는 게 비교적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고 기존의 액체 연료 스커드 미사일보다 병참선이 짧은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또 KN-23 미사일의 적중률에 대해서는 아직 실전을 통해 알려진 바가 없지만 기존의 북한 미사일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fact that it does have some maneuvering capability that allows it to correct its trajectory.
미사일의 기동 기능이 있어 탄도를 조절하고 비행 경로를 일부분 조절할 수 있으며 만약 북한이 공군 기지를 겨냥한다면 적중할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입니다. 또 만약 핵무기를 탑재했다면 적중률 자체는 덜 중요해진다고 윌리엄스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고도 60km, 거리 약 600km를 마하 5의 속도로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했으며 러시아산을 개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이 순간적으로 높게 솟구치며 변칙 비행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처관보는 북한이 계속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성과 기능을 시험해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basically this just shows that they're continuing to modernize their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force.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면서 기존 미사일보다 재래식 전쟁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비해 공군력이 부족한 북한이 전시 상황에서 KN-23 같은 미사일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의 공군 기지를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벤 디펜 전 차관보는 관측했습니다.
We would expect them to, you know, use ballistic missiles pretty extensively.
북한이 상대의 공군 기지를 압박하고 공중 작전 수행이나 지원 물자 수송을 어렵게 하면서 지상군 집결을 방해하고 핵심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다층 방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about this class of missiles is they sort of fly.
KN-23과 같은 종류의 미사일은 탄도가 높이 솟을 때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방어 권역에 들어가고 낮게 강화하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권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를 아우르는 다층 방위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벤 디펜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런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돈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I'd have to guess somewhere in the $5 to $10 million.
구매하려면 최소한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 돈이면 굶주린 북한 주민을 구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돈을 쓰고 싶어하는 분야는 따로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KN-23이 요격하기 까다롭고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실전에서 상대국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t's able to carry 500 kilograms or so warhead.
현재 KN-23은 50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충분히 탑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나 화학무기 탄두를 실어보낼 경우 해당 미사일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부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국무부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며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한 북한 당국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모색해왔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은 순전히 방어적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을 비난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외교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응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김 대사의 이날 발언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지난해 봄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한 이후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모색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북한이 계속 위반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책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성 대사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선 연합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된 정례적인 훈련이며 사실상 순전히 방어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훈련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안보를 지탱한다며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일반 도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적대 정책과 군사적 공갈이 가중될수록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힘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적대시에 항거하여 핵무력 정책 법령까지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지난 30년간의 간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바로 오늘의 현실을 과시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어디까지 몰아가겠는지를 자문자답하며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미국은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 주변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점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압박하는 유엔 제재는 인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어제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북한 정권의 핵실험장 복원 등 핵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핵활동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핵실험장 복원을 비롯해 북한 핵프로그램의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유감스럽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26일 개막한 제66차 IAEA 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지난 1년 핵활동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The program is forging ahead, unfortunately, against the provisions of severa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로시 사무총장은 특히 IAEA는 지난 1년간 북한의 핵실험장 한 곳이 복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변 핵단지에서 시설 가동과 건설 작업 징후를 관찰했고 다른 장소에서도 활동 징후를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IAEA와 즉시 협력하고 특히 IAEA 사찰단 부재 기간 대두된 모든 쟁점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총회에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포착된 북한 핵 활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 지난 2018년 5월 부분 폐쇄된 실험갱도를 재개방하는 굴착 작업이 시작됐으며 3번 갱도에서의 굴착 작업은 5월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번 갱도 입구 주변과 북쪽에 위치한 지원구역에서 여러 채의 목재 지원 건물이 동시에 건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4번 갱도와 2번 갱도의 지원 구역으로 이어지는 유실된 도로 일부를 보강하는 작업이 관측됐고 이후 몇 주간 움직임이 없다가 8월 말에 도로 공사가 재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불력이 농축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있었고 올해 7월에는 냉각 시스템을 시험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선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제66차 IAEA 총회는 미국 등 175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속에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고조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단지의 안전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복원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 7차 핵실험 조짐 속에 계속되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문제도 주요 현안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이날 일부 회원국들은 북한 핵개발을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규탄한다며 이는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lso urge the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and take immediately.
이유는 북한에 대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삼가며 모든 관련국과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협상에 복귀하고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 과학기술상은 화상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se a serious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그러면서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회원국이 해당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국 대표로 연설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시설 점령과 유럽 지역에 대한 핵 위협을 지적했으며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이 그동안 핵 개발에 쓴 전체 비용이 미화로 최대 16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한국국책연구기관의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무력 강화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한국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최근 받은 북한의 핵개발 비용을 추산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6차례 핵실험 등 각종 핵개발비로 최소 11억 달러에서 최대 16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과 영변 핵연료 제조 공장, 재처리 시설, 원자로, 경수로 등에 6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원심분리기 제작과 농축시설 건설 등에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가 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 비용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환산한 결과 북한 전 주민이 2회에서 3회씩 접종 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또 이 금액을 북한의 주곡으로 환산하면 쌀은 141만 톤에서 205만 톤, 옥수수는 282만 톤에서 41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쌀과 옥수수 모두 북한의 연간 생산량을 초과하는 엄청난 양이고 미 중앙정보국의 올해 북한 식량 부족 추정치 86만 톤을 기준으로 쌀은 1년에서 2년, 옥수수는 3년에서 4년치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는 또 북한이 앞으로 전술핵과 고위력 핵탄두, 다탄두 재도리 비행체 핵탄두 과업 달성을 위해 서너 차례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은 1억 1천만 달러에서 1억 6천만 달러로 앞으로 4차례 했을 때 추가 비용은 모두 4억 4천만 달러에서 6억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추가 핵실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역시 북한 전 주민이 코로나 백신을 한 번 접종하거나 올해 식량 부족분 전량을 충당하고도 남을 돈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자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를 핵 재앙 위기에 빠뜨리는 반인륜적인 핵 개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앞서 신 의원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 추계 자료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한 발당 재료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은 1천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즉 SRBM과 순항미사일은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재료비 외 미사일 발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10%에서 30%가 인건비로 10%에서 20%는 기타 비용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ICBM 6발, IRBM 1발, SRBM과 순항미사일 29발 등 총 3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기준을 토대로 환산하면 최대 총 6억 7천만 달러를 쓴 겁니다. 이 연구원의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0년간 체제 안정을 위해 경제와 민생이 희생됐다며 체제 안정을 위한 과도한 비용은 역설적으로 체제 불안정의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그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돈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것은 체제 내구력이 어떻게 보면은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만큼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또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 서비스는 지난 15일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평가 2022에서 2032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을 121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식량 부족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고난의 행군 시절을 방불케 할 만큼 어렵다며 이 때문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생각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6.25 전쟁 때 죽어온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코로나로 죽고 뭘로 죽고 하니까 핵무기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가지고 쌀이나 깡냉이를 사다가 공급을 하면 우리가 죽지는 않지 않냐, 최소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죠.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 민심이 한층 흉흉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코로나 사망자가 30만 명에서 40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군당 간부회의 비공식 자료들이 돌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민심이 좋게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핵경제병진 노선은 핵무력을 우선 확보한 뒤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협상을 벌여 경제를 살리자는 전략이었는데 미국과의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대미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유지 비용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핵무기는 개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처럼 저렇게 상시 임의 상황에 대비한 체제를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훨씬 큰 비용이 들거든요.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범희 부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선제 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했지만 핵태세를 공세적으로 유지하려면 그만큼 큰 비용이 들어 체제 불안정 리스크가 생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공세적인 핵태세를 유지하려면 핵무기가 언제든 먼저 사용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기 위해 핵무기를 즉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상시 대기해야 한다며 북한은 앞으로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능력이 더욱 커지고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전환될수록 북한의 경제는 잠식될 수밖에 없고 체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의 사건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아들은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아들에게 서한을 보내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는 유족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8월 이 씨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지난 23일자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가 유족 측으로부터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이 씨 아들에게 아버지의 슬픈 사연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달 초 방한 중 만난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로부터 유족이 이 씨에 대한 정보와 정의를 찾기 위해 펼친 노력, 이 씨에게 가해진 오명으로 유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면서 거듭 유족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정의를 추구하며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귀하와 귀하의 가족,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살몬 보고관은 당신의 가족과 국제사회를 잇는 가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8월 첫 임무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대준 씨 아들은 26일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낸 보도 자료를 통해 살몬 보고관의 답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부사관 등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씨 아들은 많이 바쁜 와중에 제 호소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가족의 아픔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의 아버지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의 역할을 다하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편지로 느껴져 마음이 놓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또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다며 전임 정부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이 씨 아들은 앞서 지난 8월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발 방지와 함께 가족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사람의 생명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급해 비무장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며 아버지의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월북자란 오명까지 쓰여 그 죽음을 정당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 대표로 활동 중인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VOA에 살몬 특별보고관의 답장이 유족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께서 조카한테 답장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건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제사회 연대와 또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씨는 내년 초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모든 당사자와 가족을 대신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계획이라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북한의 만행 또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전 세계 시민들을 이렇게 살인이나 또 억압,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재발 방지 약속을 꼭 받아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사건 발생 사흘 뒤 통일 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사건에 관해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장 방문과 공동조사 등 국제법에 근거한 절차 요구를 모두 거부했으며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북한이 최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컨테이너 화물선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의 선박 구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위장 회사를 동원한 이런 불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은 SF 블룸호입니다. 마린 트래픽 등 선박 추적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타이완 회사 소유였던 이 선박은 올해 3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고 북한과 중국 해상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위치 정보를 담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해 선박명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외부로 송신하는데 이를 통해 수신된 SF 블룸호의 이름은 부양 2호입니다. 국제 해사기구 번호와 연결된 이름은 SF 블룸호지만 선박이 스스로를 부양 2호로 부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선박명을 바꿨지만 아직 국제 선박 등록 체계에 새로운 이름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F 블룸호 혹은 부양 2호는 2021년 7월 이후 시점에 북한 소유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린 트래픽은 당초 이 선박이 타이완 회사가 소유한 더블 해피니스 1호였지만 2021년 7월 돌연 소유주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주 정보는 마린 트래픽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BOA가 UN의 선박 등록 정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소유주가 변경되기 약 한 달 전인 6월 중국 홍콩에 사무실을 둔 시노 에버 트레저사가 이 선박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때 탄자니아에서 팔라우 깃발로 바꿔달았고 이름도 더블 해피니스 1호에서 토윈호로 변경했으며 이후 올해 3월 SF 블룸호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당초 타이완 회사 소유였던 더블 해피니스 1호가 2021년 6월을 전후한 시점에 홍콩 회사에 매각됐으며 이 선박은 이름과 선적을 몇 차례 변경한 끝에 북한 깃발을 단 부양 2호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 홍콩 회사와 북한 사이에서 부양 2호에 대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타이완 회사로부터 이 선박을 구매한 홍콩 회사가 애초에 북한이 세운 위장 회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위장 회사가 처음부터 개입된 거래였다면 북한의 선박 소유 시점은 2021년 6월로 앞당겨집니다. 다만 마린 트래픽과 일부 선박 추적 웹사이트와 달리 UN 선박 등록 시스템은 현재 이 선박의 선적을 알 수 없음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박이 북한 선적인지는 일부 사설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 2호는 이달 3일 북한 남포를 출발해 9일 중국 룬커우항으로 향하고 18일 다시 북한 남포로 되돌아온 항적을 남겼습니다. 북한과의 연관성을 넘어 이 선박의 모항이 남포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1994년 건조된 부양 2호는 길이 84m, 중량 톤수 3,285톤의 중소형급 컨테이너용 화물선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부양 2호가 타이완과 홍콩 회사를 거쳐 북한 깃발을 달기까지 유엔 제재 규정을 거듭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위장 회사를 동원해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행위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주 관측됐습니다. 특히 BOE는 북한이 한때 한국 소유였던 만 톤급 이하 중고 선박 여러 척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2월 한국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한국의 리용호는 현재 북한 자성무역회사의 도명호로 탈바꿈했습니다. 또 2019년 북한으로 벤츠 차량 등을 옮기며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지유한호는 불법 행위 포착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써니 시더호였고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한국의 한 회운회사가 선주였습니다. 그 밖에도 BOE는 지난 3월 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수십 차례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된 선적 비상의 뉴콘크호도 한때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매각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차항지를 북한으로 보고했지만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미국 달러화의 초강세가 아시아 등 세계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금융체제와 무역망에서 고립돼 있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북한의 물자 확보엔 어려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번 회장은 미국 달러화의 초강세가 북한 경제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사장을 지낸 번 회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국제무역을 많이 하지 않고 국제금융활동도 전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ince North Korea doesn't have any foreign debt to pay, it's totally meaningless. I mean, the fall in.
번 회장은 2021년 북한의 대외 무역이 7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달러로 갚아야 할 대외 부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지 통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하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의 주요 통화로 사용되는 달러화의 강세가 최근 이어지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제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6일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원 오른 1431.3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이 같은 강달러 현상은 이미 느려진 세계 경제 성장을 더욱 둔화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 각국의 관계 당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런 달러 강세가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직접 수입하거나 달러화로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하는 국가들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그 경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ountries that have sovereign debt and denominated in US dollars are going to have to pour local currency to be able to
뱁슨 전 고문은 달러 표시 부채를 가진 나라들은 상환을 위해 현지 통화를 더욱 많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달러화 부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 문제에 노출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달러화 강세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북한 정부와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무역 전문가인 윌슨 센터의 고토 시호코 동북아시아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엔 수입할 수 있었던 물건들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going to be a lot harder for them to pay for the goods that they were able to get if they were able to access them in the first place. And I also want to point out
특히 달러 강세 속에서 사치품뿐 아니라 에너지나 식량과 같은 기본적인 물품들도 전 세계적으로 수급 압박, 공급망 교란, 접근의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토 연구원은 여러 국가가 이런 요인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 영향을 더욱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번 회장도 북한이 수입품에 대해 대가를 더욱 많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북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Given global inflation, whatever North Korea is paying, they got to pay more for the same kilogram of corn that they.
번 회장은 가령 북한이 중국에서 옥수수를 수입할 때 같은 무게에 대해 과거 지불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도 북한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달러화 강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면서도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북한의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달러 대비 북한 원화 환율이 26일 달러당 8,000원이었다면서 연초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화폐를 많이 찍지 않는 금융 긴축 정책으로 환율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브라운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The tight monetary policy has a good effect on inflation and a good effect on the value of your currency. But it has a really bad effect.
브라운 교수는 금융 긴축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통화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투자를 저해하고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북중 교역 재개를 통해 북한의 수출이 늘어나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입만 늘어나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외화가 더욱 많이 유출될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한국 국회와 정부에 북한인권재단에 조속한 발족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오늘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제정 목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법의 정상 집행을 위해 북한 동포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양심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더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대회장 자격으로 격려사를 한 수전 수호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문재인 전임 정부 아래 우리는 중요한 시간과 자산을 잃었다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설립돼 문재인 정부 당시 잃은 소중한 자산을 다시 얻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일이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한국 국회가 지난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도록 되어 있는 기구로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지원, 정책 개발을 담당합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으며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3일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 NK 대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했으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자당목 이사 5명의 인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뷰이 뉴스투데이 3부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글피 금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북한의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도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5도. 신의주도 맑은 가운데 최저 14도, 최고 24도. 강계도 맑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7도. 희천도 맑은 가운데 최저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도 역시 맑겠고요.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25도. 개성도 맑은 가운데 최저 14도, 최고 25도. 사리원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도 맑겠고요.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5도. 함흥도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7도. 장진도 맑은 가운데 최저 5도, 낮 최고 24도로 일교차가 역시 크겠습니다. 청진도 맑은 가운데 최저 13도, 최고 23도. 선봉도 맑은 가운데 최저 12도, 최고 22도. 무산 삼지연 역시 맑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23도. 양강도 해산도 맑은 가운데 최저 7도, 최고 27도 되겠습니다. 여사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뷰이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뷰이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네츠크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에서 도네츠크 지역의 상황이 특별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적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점령군에게 돈바스가 여전히 최우선 목표인 만큼 이것이 현재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돈바스의 루안시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한 데 이어 서서히 도네츠크 지역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등 지역에서는 현재 러시아와의 합병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핵 공갈의 시대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국제 핵무기 전면 철폐의 날을 맞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핵무력을 과시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떤 나라든 핵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은 인도주의적 아마겟돈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가 긴장을 완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대화와 외교 협상 수단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민간 부분 안보를 위한 4억 5,750만 달러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우크라이나 법집행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역량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4억 5,750만 달러의 민간 보안 지원을 추가로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6억 4,500만 달러가 넘는 지원을 약속했고 이 지원은 우크라이나 법 집행기관과 형사사법 파트너에게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지원 중 일부는 러시아군이 자행한 잔혹행위를 기록하고 조사, 기소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민주적이고 독립적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과 한국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나흘 만에 이뤄지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DMZ 방문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는 DMZ 방문이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의 힘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한 총리는 회담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서울 방문 중 DMZ에 가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20대 여성의 죽음에 항의하는 이란 내 시위를 미국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란의 안정과 안보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강경한 시위 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어제 이란의 풍속단속 경찰과 지도부를 포함해 아마니 씨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 국가안보국의 비밀 감시 활동에 대해 폭로한 전직 미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 씨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스노든 씨의 이름은 어제 외국인 72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푸틴 대통령의 폭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스노든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근무했던 국가안보국이 수행하는 대규모 국내외 감시 활동 내용이 담긴 비밀 파일을 유출했으며 이후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으로 중국 정보 수집함이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23일 정오쯤 나가사키현 스시마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동쪽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중국 해군 함정은 일본 해로 진입하기 전에 스시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방위성이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